접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께 엎드려 절합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대용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찬송과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이 세상에 참 많은데 정말 화려한 이 땅에 또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듯이 저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4년은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큰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11월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을 뽑고 상원의 3분의 1, 하원 전체를 뽑는 선거를 치릅니다. 이 시간 우리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는 이 나라에서는 지금 여러 가치가 충돌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심지어 폭력도 잦아들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점점 생명들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가 그간 지켜온 전통적 가치는 낡은 구습으로 인식되어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세상의 인기, 자신의 지지층만을 좇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책의 기조로 삼아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바로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영향을 전하는 자들이 각 지도자의 참모가 되고 주변에 많아져서 주께서 이 위정자들을 통해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두 개 대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두 전쟁으로 많은 젊은 장병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일반 시민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과 집을 잃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헛된 야망을 버리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 세상이 정말 전쟁을 어서 끝내고 지역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전쟁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서 채워지고 죽음의 날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그간 병으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성도, 슬픔을 견뎌야 하는 성도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 가족들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애끓는 기도를 들어주시사 치유의 손길로 건강과 위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 알파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고 회심하기를 원하옵니다. 말씀 준비하는 분들,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 기도로 후원하는 성도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참석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화의 과정을 걷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또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뜻과 사랑을 알고 매일매일의 은혜를 생각하며 점점 조금씩 하루마다 주님과 닮아가기를,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하여서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힘이 우리 마음 각각에 들어와서 생명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체험하고 나가서 말씀에 증인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또 고난주일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는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뭐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역에 내가 쓰임을 받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에 믿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이가 나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그래서 나의 한계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할 수 있고 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일들, 온전히 나의 힘으로 해온 일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에는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를 의지할 때, 믿음으로 나에게 순종하며 따라올 때에 너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나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불가능한 명령을 주님이 주셨을 때에 불가능한 상태에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근육이 메마르고 신경이 죽고 손이 비틀어져서 손을 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고친 다음에 손을 펴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손이 말라 비튼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펴라.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순간에, 순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물이 투명해서 고기들이 깊은 데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얕은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던졌을 때는 고기가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했을 때 그는 그의 평생 그렇게 잡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수의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시어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가게 명령하시옵소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물이 갑자기 얼어서 장판처럼 딱딱해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님이 내린 명령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제 친구가 칼을 하나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고기를 포를 뜨면 잘 떠진다고.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칼로 칼을 이렇게 포를 뜨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쇠칼인데 잘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포도 안 떠지는 칼을 선물을 했냐 불평을 했더니 스위치는 켜보셨고요? 그래요. 이게 스위치가 있는 칼이야? 칼에도 전기가 들어가? 보니까 일렉트릭 나이프예요. 그래서 이게 스위치를 키면 블레이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밀기만 하면 포가 떠지는. 근데 이게 섬세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데 스위치를 키니까 이게 신세계더라고요. 파워가 있는데 파워를 사용하지 않고 매뉴얼로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심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좀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오순절이 이제 7주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부터 보면 누가는 계속해서 그리고 다른 그 복음서에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그 하이 랭킹 오피셜한테 이게 쓴 서신 같은 그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보면 누가는 계속해서 성령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은 이제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성령으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명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 읽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이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성령님이 임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이제 시험을 받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받음으로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들이 네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너는 바알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을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므로 보여주는데 그 귀신을 내가 어떻게 쫓아내느냐?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격을 다 쏟아 부어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더 나보다 훌륭해지고 강해지고 지혜와 총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면서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는 이것들이 불가능하고 나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가능한 일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 하나님 나는 이걸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과 순종을 통해 믿음을 통해 역사할 때에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능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마, 기다려, 간구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할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다릴 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너희가 받을 성령의 세례는 너의 삶을 온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복음서에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자기와 예수님이 주실 세례에 대해서 비교하는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마가복음 1장 8절에,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1장 33절에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죄를 용서하기를 구하며 그리고 구세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준다고,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차 내 뒤에 오실 분은, 너희의 메시아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는, 불의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온전한 구원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예수와 연합되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어서 거듭난 자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 두드리고 있는 것은 너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자꾸만 인간의 레벨으로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내가 뭐 40일 금식하였더니,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내가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였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초청하여 주셨을까? 나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아시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맡기셨을까?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고 야단치는 분, 정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한 적이 많습니까? 아 이거 정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우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야. 여기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너무 바빠.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변명하면서 이거는 힘들어서 안 되고 이거는 불가능해서 안 되고 나는 바빠서 안 되고 아파서 안 되고 그래서 못한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초청을 하실 때는 우리가 바쁘고 아프고 힘없는 거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초청하는 거예요. 아시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너는 불가능하지. 그걸 너도 알지. 그런데 내가 초청하는 거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경험하게 해줄게. 나를 의지해봐. 나를 믿어봐. 여러분 믿는다는 게 아무리 내가 나를 믿어도 안 돼요.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합니다. 그죠? 과거에도 신실했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신실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라직은요, 하나님한테만 통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이 라직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거짓말을 안 했다고 칩시다. 내가 지난 40년 동안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내일 거짓말 안 할 거란 보장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보세요. 30년, 40년 멀쩡하게, 신실하게 남편 사랑하던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실했기 때문에 난 미래에도 신실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변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신실함으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 노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나를 거기에 초청하시고 거기에 불러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의 정직함으로, 너희의 노력함으로 너희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해봐라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guarantee 하셨습니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 기억나십니까? 엄마가 왜 짜장면 싫다고 그랬습니까? 짜장면이 정말 싫었습니까? 아닙니다. 없는 형편에 자식 먹이려고 엄마는 그거 안 좋아해 하고 자식한테 먹인 거 아닙니까? 제가 뉴욕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애들이 좀 커가지고 애들이 고기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뉴저지 살 때 소공동 순두부를 갔는데 소공동 순두부 그때 뭐 7구호 뭐 8구호 이럴 때인데 LA 갈비가 18불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LA 갈비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LA 갈비를 시키고 고기를 다 잘라서 애들 주고 제 와이프하고 저는 그 뼈에 붙은 마구리만 먹었어요. 왜냐면 우리까지 먹으면 두 개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버젯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갈비살이 싫어서 마구리살만 먹었겠습니까? 정말 갈비살 먹고 싶었는데 내 새끼들 먹이고 싶어서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 달라 그러는데 생선 대신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니? 달걀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 줄 사람이 어디 있니? 죄인인 너희도 자식한테 좋은 걸로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보다 확실한 보장이, 이거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나에게 불가능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령의 함께하시는 삶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그때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동행하며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통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에겐 불가능한 그 선들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